콘서트. 오늘은요, 발칙한 콘텐츠 인문학의 저자 박규상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동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관련해 질문을 던져봤고요. 2부에서는 콘텐츠 속에 담긴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을 계속해오면서 많은 이제 저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을 조금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근데 항상 했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였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즐겨봤던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좀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좀 쉬울 수도 있겠구나. 요런 의도로 접근해 본다면 나 다른 사물도 좀 관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감이 저만 붙나요?
저도 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아, 이렇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가면 되겠구나라고 좀 팁을 얻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추억 속의 만화와 동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를 직접 정말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든 그런 캐릭터 상품이 엄청나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 사이즈 만하게 만든 그런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고, 뭐 학용품, 또 게임도 또 많아졌고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장난감 하나, 아톰 장난감 하나 사려고 하면은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어린이날만 기다리고 막 이랬었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많아지다 보니까 어른들도 캐릭터 상품에 굉장히 열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연기자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혹시 뭐 정미 씨 주변에는 그런 분들 없나요?
저는 그 지금 요즘 뭐 홍대나 이렇게 번화한데 지나가다 보면
네.
와, 무슨 그 레고라 그러죠.
네네네.
그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맞아요.
이걸 붙여서 모자에다 붙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그렇게
팔더라고요.
팔아요. 네. 네.
그런 거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우와.
뭐 건담 피규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맞아요.
뭐 로봇
남자들 너무 좋아하죠.
정말 되게 진짜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 다루듯이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이걸 세우는 것도 되게 좀 비싸더라고요.
네.
안에 넣는 우리 트로피 받으면 상패 넣어놨던 그런 케이스 투명 케이스도 막 엄청 많이 사고
네.
또 여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나 가방 뭐 이런 거 많이 사시는 모은다는 거는 그런 것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만화를 많이 보니까 실제로 만질 수 있다는 그 신비감, 그 어떤 소유욕이 생겨서 뭐 장난감을 산다고 하는데
네.
사실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상상을 통해서 나온 거라서
<맞아요. 웃음>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장난감을 수집하고 또 캐릭터
가지려고
상품에 네, 열광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생활하는데 필요하지는 않은 물건인데. 왜 이런 물건들을 모으고 보관하고 막 소유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비싸요.
고가인데.
근데 저도 이런 그 피규어 샵이나
네.
키덜트 샵에 그 페어에 가면 사고 싶은데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작은 게 제일 작은 정말 손가락 한나 정도의 길이가
네.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비싸요.
제 팔뚝만한 건 한 30만 원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거는 패션이나 미용에 관계된 것들을 주로
네.
실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어차피 내가 모으더라도 언젠간 다 쓰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여자들은 또 나는 쓸 때 있는 걸 모으는 거야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정말 여자들이 볼 때는 쓸모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모으는 것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되게 가치롭다 생각하고
네.
여자들은 자기가 보기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 남자들이 컬렉션으로 모으는 걸 이렇게 수집으로 모으는 거 보면 되게 자기 정체성을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건담 모으시는 분은
네.
나는 건담 매니아야. 그다음에 이제 레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레고 마니아라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반드시 모은 다음에요. 어딘가에 올립니다. SNS에 올리죠.
맞아, 블로그에 올리죠.
더 재밌는 건
혼자
보지 않아요. 혼자 보는 건 좀 요즘 시댁은 아니고 네. 거기에 색깔 칠하고 새로운 거 만들고 맞아요. 자기만 특이한 거 하고 맞아요. 약간 그런 심리가 남성들이 어떤 창작 심리도 있잖아요. 그것이 적절하게 결합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좀 알리는 도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피규어 샵에 갔더니 그 종업원들이 점퍼를 입었는데 네. 뒤에 문구가 써 있어요. 남자는 영원히 소년이다.
아.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나이가 들어도 소년이고 싶어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사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걸 좀 약간 SNS나 이렇게 올린다는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망토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모을 줄 알고 한번 볼래? 이런 그런 효과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자들하고 비교해서 재밌는 게 여자들은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네, 패션이니까. 네네, 네네. 근데 남자들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피규어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하. 갑자기 이 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또 팬층을 확보하면서 보급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죠.
산업도 굉장히 넓어지고 커졌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도 책에서 보면 뭔가를 이제 모르려고 탐내다가도 문득 지각 걱정을 하는 가장이다. 이런 얘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너무 비싸니까
예, 예.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요 수집의 바탕엔 이런 고가이기 때문에 또 모으고 싶다. 이런 욕망이 깔려 있는 거야. 우리가 어린이날 기다리듯이.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유학을 하면서 가난한 유학생이었으니까 아하. 돈이 없으니까 모을 수 있는 게 퀴기어나 이런 건 뭐 생각 꿈도 못했고요. 어, 네. 저는 그러니까 헌책방에 가면 일본 헌책방이 많으니까 백엔 코너에 가서 우리나라 돈 1,000원이죠.
네.
거기서 만화책을 모으는 걸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백엔 코너에 나오는 것만 모으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요새는 30권, 40권 시리즈잖아요. 백엔 코너에는 예를 들어서 뭐 1권, 5권, 7권, 8권, 뭐 12권만 나오면
띄엄띄엄
나와서 모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모은 것 중에 한 권 빼고 29권을 다 모은 게 30권짜리 시리즈인데 아하. 언젠간 그건 백엔 코너에 나온 날 사야지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한꺼번에 사는다는 게 아니라 수집의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나는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했어. 그리고 나는 이만큼 이것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그 뭐 700엔 좀 사면 돼요.
네네.
일부러 안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즐거워서 아마 근데 저 같은 마음으로 이 수집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좋아라 하세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이사를 갈 때마다 예. 박스로 한 그러니까 집 한 면이 다 만화책이에요. 일본 원서 만화책인데 이제 이사를 갈 때마다 그게 박스로 한 12박스에서 13박스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할 때마다 여기는 아저씨가 주인분이 만화가신가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화를 내죠. 갖다 버려.
저희가 2부에서 다뤄볼 내용이 콘텐츠 속에 담긴 사람들의 욕망이라서 사람들은 이 캐릭터 상품에 왜 욕망하는지 그리고 교수님은 왜 만화책에 이렇게 욕망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깐 나눠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저희가 잠깐 퀴즈 하나 내드리고 갈게요. 잠시 후 만날 2부 강연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정미 씨.
네. 이것은 서양 전설이나 동화, 판타지 장르의 주요 캐릭터입니다. 예쁜 얼굴, 가녀린 몸매, 그리고 등에는 나비 날개를 단 작은 미소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 특히 영국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1번 드라큘라, 2번 여정, 3번 저승사자.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출판사 판파스에서 펴낸 발칙한 콘텐츠 인문학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토이스토리 2 OST네요. 로버트 글렛의 You've Got a Friend in Me.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발칙한 콘텐츠 인문학 박규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짝 그 수집에 관련된 사람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특히 이제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남자들한테 이런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자 이야기도 살짝 하긴 했어요. 네. 이제 뭐 패션이나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수집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만화 속에서도 보면 그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백설공주에서 보면은 마녀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신데렐라도 보면 언니들이 굉장히 질투 많이 하잖아요. 특히 백설공주 얘기를 저희가 좀 안 해볼 수 없는데요. 그 백설공주의 새엄마인 왕비도 굉장히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이 더 많죠.
네, 그렇죠. 우리가 백설공주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에 너무 왕비가 집착한 나머지 백설공주 죽이는 네네.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백설공주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름다움이라는 걸로 완전히 색채가 칠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할까요?
네.
왜냐하면 백설공주 처음부터 백설공주를 낳기 전에 왕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비였다는 사실이나 생모가
네.
그리고 생모는 아름다운 아이를 낳고 싶다고 또 원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고 나서 이제 괴물로 왕비가 들어오는데 그 왕비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비로 선택되죠.
어허.
그러니까 그 여자는 품성이 좋다 아니면 뭐 가문이 좋다가 아니라 그냥 예뻤으니까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갖고 있는 거울은 진실을 말하는 거울인데도 왕비는 오로지 묻는 게 딱 하나예요.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죠? 거울아 거울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거밖에 뭐 정말 진실을 뭔가 추구해야 될 건 묻지 않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또 백설공주가 7살이 되던 해 막 갑자기 이제 거울이 백설공주님이 예뻐요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냥꾼을 고용하죠 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숲속에 가서 죽이려고 근데 사냥꾼이 못 죽여요.
예뻐서.
맞습니다.
예뻐서
못 죽여요.
맞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난장이 집에 가죠. 그래서 네. 막 거기 차려진 밥을 먹고 막 침대를 막 붙여서 잠이 들고 그러니까 난장판을 해놨죠 집을.
네.
난장이들이 돌아와서 깨워야죠. 왜냐하면 웬 도둑놈이 들어와서 막 집을 엉망으로 해놨는데 안 깨워요.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왜?
예뻐서.
맞습니다. 예뻐서예요.
이러니까 그런 예쁜 것들은 다 용서가 된다는
더,
말이.
더 웃긴 건 이제 왕비가 세 번을 죽이러 오죠. 예, 살아있다는 걸 알고. 예. 처음에는 이제 레이스끈이라고 해서 허리를 졸라서 가늘게 해주고 가슴을 돋보이게 해준
네.
지금의 콜셋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자기도 아름다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건 알고 있는데도 백설공주 문을 또 열어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빗을 머리 빗는 빗을 갖고 와서 왕비가 이렇게 말해요. 그 아름다운 머리를 이 빗으로 빗으면 더욱더 아름다워질 텐데.
네.
그러니까 또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아름답다라는 사실 자기가 아는데도
네.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과 때문에 사과가 목에 걸려서 죽어서 네. 유리관에 누워있는데 죽은 걸 다 압니다. 왕자도 알고 난장이들 다 알고 있는데 왕자는 또 시체를 달라고 해요.
예.
왜?
예쁘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쁨이라는 게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아니 저는 근데 하도 어렸을 때 봐서 지금까지 그 새엄마 왕비를 그냥 마녀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저는 코르셋으로 허리 졸랐다고 생각을 못하고 다이렉트로 와서 사과 먹여서 죽인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얘기가 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7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7살 때 죽임을 당해서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왕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10살 전후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가슴을 도드라지게 하고 허리를 잘록해주는 게 필요했을까요?
아.
그런 신체적 구조가 안 나타날 시기인데
아,
그것도 이상하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자면 또 아름다움의 욕망을 말하기엔 백설공주가
그쵸.
너무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또 누가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누구세요? 이러면 열어주고 엄마 계시니? 이러면 문 열어주는 그 나이 때인데
예, 예.
아, 그 요거 보면 아름다움이 이렇게 계속 퍼지기엔 백설공주는 조금 너무 어린 출연자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예뻤다는
예뻐야
거?
한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인식을 했었고 여자가 예쁨의 대상 또는 남성의 밑에 있는 대상이라는 게 있어. 왜냐하면 난장이들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조건이 있는데
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좀 충격적이지만 우리를 목욕시켜주면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원작 그림 동화에서는 잔혹한 그림 동화가 아니고요. 그냥 네. 그림 동화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는 건 그 당시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했었죠.
네.
그러니까 공주지만 우리가 베풀어 줄 테니 너 이거 해라고 해서 여성을 굉장히 비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성학자들이 보면 조금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언짢은 내용.
언짢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별이네요.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왕자에 대한 것도 써놓은 네크로필리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네. 시체인 줄 알고 있어요, 왕자는. 그런데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입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사람 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껴줄 테니 나한테 다오. 시체를 아껴준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일단 이상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키스로 깨어나게 해주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에 사각조각이 걸려서 죽었는 사람을 자 상상해 보세요.
되게
키스로 살리려면
입심으로 되게 세게
그렇죠.
끌어당겼나?
엄청 격한 키스를 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죽은 시체에 키스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섬뜩한 일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원작은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 시종이 유리관을 옮기려고 하다가 덤불을 뛰어넘으면서 덜컹 하고 이제 비틀거립니다. 그 바람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더더욱 그게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신빙성이 있죠.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왕자는 공주가 다시 살아나는데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공주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에서는 그렇게 하면 로맨틱하지 않으니까 이제 약간 각색을 한 거죠.
박규상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백설공주를 읽혀야 할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 총집합인데.
그러니까 읽히면서 제가 이 강의를 이런 걸 하면서 네. 읽히시면서 의미를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백설공주 성장 동화이기 때문에요.
네.
백설공주 유리관 속에서 잠을 자게 돼 있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게 성숙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부지 소년이죠.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이런 소녀가 왕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소녀로 크는 기간을 유리관에 있는 기간이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왕자가 이렇게 바보 같은 왕자일 수 있지만 그 여자는 성장을 해서 네. 제대로 된 왕비가 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들은 다 대부분 여자가 주인공인 성장 동화이기 때문에 네.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채로 누워서 죽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도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유리관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 막 들려주면서 어머님들은 잠 안 자는 아기들한테
맞아.
이렇게 눈 감고 자야지.
재우기 위해서.
왕자님이 깨워줄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더 좀 깊이 들어가서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커야 그렇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맞아, 맞아.
이렇게 설명을 맞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동화는 꼭 어린이들이 읽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어린이들도 맞아요. 있지만 어른들도 또 그렇죠. 다른 시각으로 읽으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부터 그림 동화나 페로 동화나 원래는 동화 아이들이 읽는 게 아니었고요. 그림 동화도 네. 그림 형제가 그 유모와 엄마들을 위해서 네. 이야기 구전 동화를 모아서 편찬한 책이 그림 동화예요. 근데 이제 유모나 엄마들이 자기가 보고 그걸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약간씩 각색되면서 지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동화를 정착된 거죠. 그러니까 동화나 신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읽으면 더 재밌죠. 거기에 수많은 상징과 수많은 그러네요. 스토리가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어른들이 읽어서 새로운 걸 이렇게 발칙한 상상을 하듯이 네. 생각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정말 재밌네요. 다시 한번 백설공주를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잠깐 그 신데렐라 얘기도 했었어요.
예, 예.
유리구두 얘기를 하면서 예, 예. 그렇게 습기 차는 유리구두를
왜 신고 뛰었을까?
신냐며 그리고 작은 발이 그 중국에서 왜 작은 발을 선호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신데렐라도 원작 동화에서 보면 그 너무 작아서 정말 불쌍할 정도의 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당시 유럽에서도 발 작은 여자를 선호했냐 하면 사회 활동성이 떨어지는 여자를 선호했던 거예요. 돌아다니지 않는 여자. 집안에 가만히 있는 여자. 그 사람은 발이 작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발이 작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발을 작게 만들면 돌아다니는 걸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 문화나 이런 데서도 일부러 린넨천으로 발을 묶어서 작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발을 그리고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기 네. 때문에 발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여성성을 상징해요.
네.
여성이라면 남성성은 뭐 다른 쪽에 뭐 코를 상징한다고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여성성은 발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랜 옛날 전통이었기 때문에 됐으면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것이 여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도 다 존재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여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돼지 책 보면 네, 펄벅의 돼지 보면 도망가지 못하게 맞아요. 중국에서는 맞아요. 발을 맞아요. 꽁꽁 묶어서 네. 안 크게 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서양도 이유는 다르지만 그쵸? 어쨌건 모든 여성들은 굉장히 발을 작게 만들고 그치. 얼굴은 예뻐야 되고 이런 좀 기준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이게
여성들한테 굉장한 고통이었을 텐데 네. 이 모든 것들이 백설공주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것일까요?
근데 이제 중국의 전족은 약간 달라요. 전족은 처음 시작에는 좀 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기 때문에 네. 11세기경에서 시작됐는데 있을지만 그게 어느 정도 문화로 정착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그 가정에서 자기 딸들을 전족을 시키고 네.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전족을 시킨 여성은 약간 지위가 우월하고 좀 지적으로 네,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라는 네.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아무리 가난한 농부의 집이라도 딸들이 많을 경우에 한 명이라도 전족을 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해야 우리 집은 이 딸 하나가 노동을 안 하더라도 먹고 살 만한 그래도 있는 집이야라는 걸 아까 핸디캡 이론처럼 예, 예. 약간 과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들의 욕망이 이제 관여하죠. 그래서 이제 여성을 약간 재산이나 하나의 그 재물로 보기 때문에 네. 부유해라는 걸 과시한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여성은 할 수 없이 시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시욕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인혜 씨 발 몇이나요?
발 커요.
저도 저희 발잔에 마시면 취할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다 욕망과 연결돼.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사회적으로 문화로 욕망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1960년이에요. 공산화되고 나서도 존재하고 있었던
최근까지네요,
거예요.
최근이에요. 정말?
그래서 거의 900년 가까이 존속하고 있었던 문화죠.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걸 없애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문화적인 하나의 뭐랄까 관습으로 형성되다 보니 없애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불쌍하죠.
네, 그리고 동화 속에 이 신발 하나, 구두 하나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사실 최근에 그 신데렐라 영화가 나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 외국에서 굉장히 좀 야해요. 신데렐라가 가슴이 훅 파인 드레스를 입고 있고 그 신발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반짝반짝하게 막 그러면서 왕자가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신발을 탁 신켜주면 그 여배우가 막 이렇게 막 감탄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여자를 막 너무 막 외형적으로 막 맞아요. 이렇게 잘록하고 막 야하게 표현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원작에서 이미 드러난 그런 성격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네요.
그렇죠. 신데렐라도 왕자 이상하잖아요. 그 댄스 파티 열어서 자기의 부인을 뽑겠다고 하는 발상이.
맞아.
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약간 부킹한 건데, 그렇죠.
네.
마음에
그리고
들어서
그 여자를 왕비를... 선택한 것도 예쁘고 화려하니까 선택한 거라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또 그대로
그쵸.
반영한 게 이 동화가 아닐까?
뭐 동화든 영화든 컨텐츠라는 건 결국 시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쵸. 문화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이 동화가 언제 나왔지? 라는 것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남자들도 좋아하죠. 네. 요정 같은 여자 좋아하잖아요. 요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하면 영국을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영국 판타지 문화에 등장하는 요정 그리고 한 왕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박규상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최근에 뭐 영화나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귀신도 네. 나오고요. 좀 비현실적인 세계도 등장하고요. 근데 이런 판타지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요정이라는 존재를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비현실적인 존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정이었기 요정.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판타지가 유명하고 요정이라는 게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이 좀 더 발달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해서 책을 읽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황금난침반, 네. 거기다 해리포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작가들이 전부 다 같은 나라 사람인 거예요.
영국.
네, 영국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네요. 다른 나라 작가 건 없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국이 마치 요정 천국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어떻게 풀면 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에 아마 총균세라는 작품이
네. 제러드 다이아몬드
예, 예. 그 굉장히 히트를 해서 뭐 네, 서울대학교에서 네. 뭐 2년간 베스트 대출순위 1위를 했잖아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지역 간의 문화나 발달의 차이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지리학적인 부분.
아.
뭐 육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네. 거기 기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유럽 대륙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어. 근데 영국은 발달했어?
네.
도보 해협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혹시 그게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네.
들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있으면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섬나라라고 하는 특징이 어떠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찾아가 보기 시작해서
네.
근데 찾아 이제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요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요정이 뭘까라고 했더니 굉장히 폭넓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정이 뭐 자연의 그 혼령 같은 걸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현실적이지 않은 걸 폭넓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건 그거죠. 그러니까 뭐 등에다 나비 같은 날개를 달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허리도 날쑥하고 멋진 패션을 입고 있고 얼굴은 되게 예쁘고
맞아요.
그런 미소녀 캐릭터인데 이제 저희가 아마 가장 먼저 접했던 거는 저는 피터팬에 나왔던
네.
팅커벨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죠. 그러니까 멋지고 예쁜 모습. 근데 사실은 요정이라는 건 아까 봤지 비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에 멋지고 예쁘지만 않아요. 뭐 오거라든지 고블린이라든지 우리나라 도깨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고
네.
현실에 없는 존재면 다 요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 도깨비가 요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생각하면 그 요정은 그럼 어디서 처음에 시작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요정은 토착 신화.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도깨비는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예예 예.
옛날에는 그게 신으로 숭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도깨비가 뭐 복을 주거나 했으니까. 근데 유럽엔 더 많았겠죠. 지역도 더 많은 지역이 갈라져 있었으니까. 그런 토착 신화적으로 뭐 강의 요정, 뭐 산의 요정 이런 그 요정들이 신처럼 숭배를 받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서는 그게 사라졌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게 계속 영국에서는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생각해 보니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켈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유럽에는.
네.
기원전 1세기까지는 거의 모든 유럽 전 지역을 켈트 문화가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 로마의 기독교 문화가 이제 유럽 대륙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점점 사라졌고요. 켈트 문화는. 근데 섬이라는 이유 때문에 켈트 문화가 영국에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켈트는 전통 신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약간 관용적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게 하나 발생합니다. 16세기의 왕이었던
네.
그 헨리 8세가 영국에 이제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네. 캐서린이라는 왕비랑 캐서린 이제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는 유럽에 있는 왕들은 이혼을 하려면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왕보다 로마 교황 위에 있었으니까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이혼 소송을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거부해요.
네.
이유가 캐서린하고 먼 친척이었던 거예요.
아.
교황이.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약간 다혈질이고 약간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거친 거죠.
네.
그러니까 난 못 받아들이게. 난 죽어도 이혼하겠다. 그래서 국왕지상법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보다 내가 위야라는 거죠. 교황보다는. 그리고 나서 그 로마 교황, 로마가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는 그 법령이 있는데 그것도 폐지시키고 로마 지배권을 없애버려요. 영국에서는 로마 지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로마와, 그러니까 인연을, 로마 카톨릭과 인연을 끊는데, 이 사람 캐서린을 폐위시키고 잘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게 엠블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나 소설에서 알고 있는 그 궁녀예요. 엠블린이. 근데 이제 엠블린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죠. 근데 모함을 받아서 유폐돼서 죽임을 당하는데, 엠블린이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왕이 되죠. 그 뒤를 이어서. 그래서 여왕이 되고 나서 지금 영국 국교가 성공회죠. 네. 성공회를 이제 굳건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단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시대가 막 마녀 사냥이 막 횡행하던 시대였는데, 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단절함으로써 약간은 카톨릭, 엄격한 카톨릭이 갖고 있는 풍토와 다른 풍토를 좀 지니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요정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의 몸인데 뭐 날개 잠자리 날개를 달고 있거나 약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해석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시고 코끼리는 코끼리로 만드시고 잠자리는 잠자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요정이라고 하는 놈은 뭐 사람 몸에 잠자리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럼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만든 걸까요?
인간? 응?
그건 악마가 만들었다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래요. 인간은 창조할 능력이 없으니 네. 하나님이 아닌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놈은 악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마가 만들었다 됐으니까 그 전에 토착 요정들은 다 뭐가 돼요? 악마의 동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구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세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모든 것이 다 유럽대에게서는 이제 피해를 받고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이야기들도 사라져요. 그래서 요정이 나온 이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잔존하는 거는 아까 그림이 형제가 편찬한 그림 동화나 네. 페루 동화 정도만 남아있고 요정이 주인공이 되는 장편은 다 사라져버려요. 거의 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8세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는 과정에서 조금 종교적인 색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정점에 오른 게 우리가 잘 아는 섹스피어가 예. 같은 16세기에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죠. 한여름밤의 꿈. 보면은 거기는 요정이 주인공이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정과 서민과 귀족의 세계가 맞아요. 이렇게 와서 서로 뭐 사랑하는 얘기가 막 섞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책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나왔다면 아예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정 세계를 대놓고 그것도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세계를 또 화가들이 멋지게 그려냈잖아요. 그래서 요정의 그 그림 결혼식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명화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걸리버 여행기에 3주 만에 만권이 팔린, 지금도 만권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네. 그 당시에 만권이 팔려서 베스트셀러들. 거기 보면 이제 말하는 말들도 나오고 네. 소인 대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요정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존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1904년에 정점을 찍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하고 있었던 요정의 대표격인 네. 킹어베이 나오는 피터팬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뭐 나니아 연대기 황금 나침반 해리포터를 말하지만 네. 계보가 쭉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판타지 계열의 계보. 그래서 굉장히 영국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요정을 우대했다라고 그럴까요? 요정을 네.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의 소재로 삼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왜 명탐정 셜록 홈즈를 만들어낸
코난 도일.
네, 아서 코난 도일도 사실은 이 사건에 좀 휘말린 적이 있는데 네. 영국의 한 그 지방 마을에 그 코팅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그 10대 소녀 둘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 자기 옛날 흑백 사진일 거 아니에요. 이게 1917년이니까 자기네 사진에다가 합성을 해서 요정 그림을 잡지에서 이렇게 오려다가 조그맣게 그 자기네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그걸 어디에다 투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데 워낙 요정의 존재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다가 이 코난 도일이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난 도일이 철저하게 옹호합니다. 이거 진짜다. 요정은 있다. 그래서 책을 쓸 요정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어요. 요정은 네. 진짜 존재한다고. 그래서 모두 다 믿게 됐죠. 이게 유명한 이제 코팅리 요정 사건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78년에 컴퓨터로 이제 합성 사진 분석을 해봤더니 합성이더라라는 게 밝혀졌고 80년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던 소녀가 할머니가 됐죠. 예. 고백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재미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일이 사람들이 일이 커지고서 자기가 60년, 70년간을 말을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켈트의 문화가 굉장히 남아있었고요. 그러니까 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헨리 8세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생겼던 로마 카톨릭 간의 단절, 그다음에 유럽 대륙과는 좀 다르게 어떤 그 카톨릭의 영향권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요정들을 스토리로 만들려고 했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이나 출판계도 굉장히 뒤를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많은 요정천국 영국을 만들어낸 기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서 코난 도일은 합성이란 사실을 모르고 죽은
몰랐습니다.
아, 그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요정이 몰랐어요. 있다고 생각했겠네요. 네.
그 사람 요정 사랑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설득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였다고 해요. 그런데 제 집안이 원래 작은 아버지가 또 요정 사파를 그리는 분이라서 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 콘텐츠 속에 숨은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 요즘에 판타지 장르가 대세죠. 이 판타지 장르에 나오는 스토리에 아주 중요한 소재로 나오고 있는 요정이 왜 이렇게 영국에서 발달하고 많이 나오는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지리학적 그런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게 뭐 영국도 판타지 장르 굉장히 유명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도 많이 나오잖아요. 캐릭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아까 강연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왜 영국도 섬나라이잖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리적 여건으로 약간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그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네. 저는 거의 같은 영향권을 그러니까 네. 섬나라라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유 문화를 맞아요. 잘 지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떤 뭐 정신적인 부분 다시 말해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런 섬나라의 상상력 같은 걸 지배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상상력을 말살시키기도 하고 종교가 상상력을 이렇게 키워주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런데 네. 일본은 그렇잖아요. 유교도 영향이 작았고 불교도 영향이 작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신도라고 하는 것도 네. 이제 그대로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짬뽕화돼 어떻게 말하면 되게 섞여 있는 문화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이 온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일본에 보면 판타지 계열 소설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만화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의인화하는 데는 천재들이잖아요.
아니 그 깜짝 놀랐어요. 뭐 요괴나 아니면 지방령 같은 것도 맞아요. 되게 귀엽게 뮤뮤 이런 걸로 만들어서
길거리에 막 보면 그런 거
맞아. 뿡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국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네. 제주도가 유난히 맞아요. 또 이런 신화나 맞습니다. 설화가 많다고 네. 교수님 네.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리적인 요건이 섬이라서 그쵸.
섬이기 때문에
다른 문물이 유입이 네. 늦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주도도 지금 우리나라 신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제주도 신화를 연구를 하죠. 네. 왜냐하면 거기밖에 온전해 있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영향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영향이라는 건 딴 지역의 문화나 예. 아니면 딴 지역의 정신 사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거는 제가 보고 살면서 놀랐던 건 이제 호빵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먹는 걸 의인화했잖아요. 예, 예. 이 상상력 깜짝 놀란 거야. 다른 건 의인화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먹는 걸 의인화해서 먹는 게 하늘을 날아다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심지어 막 철도도 고양이 소녀로 만들어서 피규어로 파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결국 콘텐츠랑 이어지는데 지금 맞아요. 현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일본은 예전부터 그런 이상한 걸 상상하는 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렇죠 인정해주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작품 만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괜찮다고 사람들이 그 소비해주고 했던 문화가 지금의 콘텐츠 강국을 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방송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네. 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얼굴을 한 소녀였다고 얘기해서 예,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는 거에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되게 큰 마음이 있어야 또 산업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실 섬나라는 네. 예전에는 다른 나라, 정말 발전한 나라의 영향을 받기가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제주도 뭐 지난번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람도 불고 위험한 맞아, 상황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비는 것도 많아지고 기대고 네.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아름다운 요정, 신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외국 음모를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일본도 막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맞아.
호빵으로 뭘 만들어봐 막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
재밌는 게 하나가 자연재해가 많고 극복해야 될 게 많은 지역에서 네. 이런 상상력이 발휘된 신화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산이 왜 터지지? 아, 왜 오늘은 홍수가 지지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신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뭔가 누군가의 장난, 누군가의 화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 낫지 않을까라는 걸 막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납득이 됐으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일수록 많죠.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연재해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과 사회와 상황을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 해결적 사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력은.
그런데 오히려 그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 판타지 같은 장르의 네. 콘텐츠를 많이 그쵸. 만들 수 있게 해준 또 저희가 또 덕을 보는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발칙한 콘텐츠 인문학.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점점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이것은 서양 전설이나 동화, 판타지 장르의 주요 캐릭터로 대표적인 예가 피터팬의 팅커벨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라큘라, 2번 요정, 3번 저승사자.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박교상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발칙한 콘텐츠 인문학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어야죠. 화이트의 화이트,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네, 오늘 2부에서는요 박교상 교수님과 함께 문화 콘텐츠에 담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 콘텐츠에 담긴 혹은 문화 콘텐츠 안에 숨은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그 콘텐츠, 특히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문화 콘텐츠의 강대국이 되려면 어떤 필요한 요소들, 뭐 혹은 이게 굉장히 기본으로 돼야 된다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저는 문화 콘텐츠 그러면 가장 핵심은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 굿즈 같은 걸 피규어도 그게 무슨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고 그 캐릭터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피규어로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라는 것은 근데 생각해 보면 스토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냐 하면 스토리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의 이 답답한 현실을 스토리를 통해서 잠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신화부터 그 스토리가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일상이라는 걸 벗어나서 일탈을 해주게 하고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건 일상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게 현실 세계를 떠나버리면 그건 즉시 중독이 돼버리는 거고
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현실로. 그래서 그런 스토리의 적절한 일탈의 능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갑자기 뭐 살인사건이다 뭐 갑자기 뭐 드라큘라가 나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걸 살짝 비틀어서 잠시 마치 나 저기 커피 한잔 마시러 갔다 올게라고 하는 것도 일상을 살짝 벗어나는 것처럼
네.
살짝씩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그냥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어떤 작은 대상이나 사물을 좀 비틀어보는 것.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뭐든지 물음표를 붙여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데렐라라고 하면 왜 유리구두가 생각나지? 제과
네.
콩나무 하면 왜 제건 콩나무를 심었을까? 콩나무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건지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 뭐든지 그러거든요. 최근에 제가 재밌었던 거는 어떤 아이가 마을버스에서 엄마랑 같이 내리는 정류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이 차는 우리 집 앞에 안 서?
네네네.
근데 그 순간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퀘스천이. 아, 아이들은 저렇게 모든 거에 퀘스천을 붙이는데 의문을 갖는데 우린 어느 순간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세상을 그 당연함을 버리고 새로운 의문을 갖는 게 아마 컨텐츠 왕국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걸 많이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한다면 정말 새롭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죠.
아니,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게 그럼요. 해줄 수도 있고 또 그걸 읽으면서 현 시대를 혹은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 시대적인 그렇죠. 상황까지도 생각할 맞아요. 수 있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문화 컨텐츠가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국가의 뭐 산업 경쟁을 이끌어나가는 건 하나는 네. 과학 입국이고요.
네.
하나는 문화 입국인 거죠. 문화 입국을 끌어나가는 건 역시 스토리이고 컨텐츠인 거고 과학 입국은 정말 기술이 이끌어나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과학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과학에서 나온 생산성보다 지금은 이제 문화에서 나온 생산성을 더 중시 여기게 됐으면 동시에 발전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문화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고
네.
기술에 대한 뭐랄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이 갭을 이제 격차를 좀 줄이는 게 힘들다는 생각은 좀 들죠.
네. 문화 콘텐츠의 강대국이 되려면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사물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아주 풍부한 상상력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요.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셔야죠.
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닌 초자연적 존재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이인해 아니고 2번 요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요.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박규상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미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토요 이문학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내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요. 토요 이문학 콘서트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 입니다. 제가 토요 인문학 콘서트를 한 지 5개월이 됐는데요. 짧았지만 그 인문학 콘서트에 나오는 맨 앞에 로고송을 들으면 설레었던 그 기억은 아주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도 저의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방송으로 열심히 토요 인문학 콘서트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그럼 마지막 곡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 이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